결론. 구약에는 유대에 대한 유명한 예언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예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을 거역했으므로 먼저 멸망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시지 않았으며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는 예언이 없었습니다. 유대에 대한 예언은 주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1장의 계보에서 당신은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역사는 단지 장래일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 한 예로 다니엘은 열국의 상태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유대가 망한 후 2500년 동안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하나 일어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릅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다니엘서 2장, 7장, 9장, 11장은 다 이방에 대한 자세한 예언입니다. 유대와 이방에 관한 예언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예언입니다. 교회에 관한 예언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 일곱 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예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언이 있는 것 같으나 그것은 자세하지 않고 교회에 관한 것도 충분히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의 외적인 출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나중 일곱 서신 중에 하나인 요한계시록 2, 3장이 우리에게 교회의 예언을 보여줍니다. 위에서 우리는 이미 이것을 읽었고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과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곱 서신으로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였습니다. 이 서신들의 성취를 통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각 사람의 길에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곱 서신을 종합해 볼 때 서신마다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신부터 마지막 서신까지 다 같습니다. 먼저 주님 자신의 이름이 있고 교회의 상태가 있고 이기는 자에게의 상이 있고 귀 있는 자를 부르심이 있습니다. 서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교회가 어떠한 상태인가,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기는 자를 부르심이 있고, 이기는 자마다 특징이 있고, 이기는 자마다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상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되다면 교회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서신에서든지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상태에 좋고 나쁨 대신 주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만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계시란 보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 아는 것은 단 한 번의 계시에 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즉시 모든 실패는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어려움이 매우 긴급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 아래에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을 아는 사람에게만 도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각 서신마다 주님은 그분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그 상황을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회는 우리 개인과 똑같습니다.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고난과 상반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문제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감당할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하는 것이 많고 적음은 그가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서신을 열 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교회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보지 못했고 주님의 영광과 미덕의 다른 방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우리는 사람의 죄와 교회의 죄를 발견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많지 않으므로 주제넘은 일들도 잘 용납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위해 주님은 그의 뜻에 합당치 않는 것을 제해버리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시를 받는 순간 주님은 그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을 제해버리십니다. 우리가 성결을 원하면 주님을 갖게 되지만 성결한 것을 원치 않으면 주님과의 교제를 잃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일곱 서신에 관한 일을 보았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어떤 제도 문제로 논쟁하고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곱 서신의 모든 항목이 다 주님과 관계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주님을 아는 것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을 용납할 것입니다. 많은 때 어떤 사람이 임의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을 용납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 충성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정죄하시는 주님을 아는 계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 때때로 우리는 주님과 그 백성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7이라는 수는 분명히 3에 4를 더한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에베소에 이어 내려온 것이 서머나요. 서머나에 이어 내려온 것이 버가모입니다. 이 셋은 한 종류요. 그들은 다 지나간 것입니다. 아래의 넷이 또 한 종류입니다.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넷과 위의 셋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데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두아디라도 여전히 이 땅에 있으며 빌라델비아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데도 이 땅에 있고 라오디게아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빌라델비아도 역시 이 땅에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마지막에 이 네 교회는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동시에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 네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개신교가 출현했을 때는 로마 천주교가 이미 천여 년 동안 있어온 때였습니다. 빌라델비아가 출현했을 때는 이미 개신교가 300년 이상 있어온 때였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이 땅에 출현했을 때는 빌라델비아가 이미 몇십 년 동안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에게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가 이 네 가지의 다른 교회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14, 15세기 전에 태어났다면 로마 천주교회에는 갈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18세기에 태어났다면 로마 천주교가 아니면 개신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9세기, 곧 1825년 빌라델비아가 출현하고 형제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1840년에 이르러서는 라오디게아가 출현했습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의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이 넷 안에는 더 나은 사람도 있고 더 못한 사람도 있으나 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두어 이 네 가지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갈 길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뜻을 열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의 뜻은 로마 천주교에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교황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 되지 말아야 하는가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계시록 2장에 이것을 내놓았으나 그 선택의 필요성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로마 천주교를 선택하는 문제는 이미 지나갔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곧 많은 형제들이 개신교를 선택하는 문제 역시 지나간 것임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대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사대에 있는 걸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분이 사대에 대해 만족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뜻은 빌라델비아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 일곱 서신 가운데서 오직 빌라델비아 하나만이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른 서신에는 모두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서머나는 좀 더 나아서 책망이 없지만 그러나 어떤 칭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는 다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의 운동에 가입해야 합니까? 이 운동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형제들의 운동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라오디게아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오디게아도 주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빌라델비아에 이르지 못하고 반대로 라오디게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주의해야 할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1921년 이후 복음이 갈수록 밝아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진리가 갈수록 중해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고 교회는 다만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정하신 말씀만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는 형제들의 운동이 무엇인가를 들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27년에 비로소 국외에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계속 서적과 잡지를 통해 이 큰 운동이 전 세계 각국에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도 이러한 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 우리에게 느껴진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라오디게아의 위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문제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운동에 가입해야 하는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운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갈수록 밝아진 것은 지방보다 큰 것도 교회가 아니요, 지방보다 작은 것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서로 다른 네 가지 교회입니다. 우리는 또 이것을 로마 천주교, 개신교, 서로 사랑하는 형제들, 형제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의 형제회는 이미 라오디게아의 위치로 떨어졌고 그 단체는 이미 하나의 종파로 변질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형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형제같이 보입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같기는 합니다만 당신들 가운데에도 역시. 나는 즉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라니요. 여기에서 내가 형제로서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안에는 주님의 피로 구속된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경에 구원받은 형제가 있을 때 중경교회에서 그를 형제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중경교회는 종파로 변질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형제 이외에 무엇을 더해서 형제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종파입니다. 비록 그들은 자기들이 형제회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빌라델비아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각처에 있는 교회가 다 빌라델비아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는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중경교회가 빌라델비아이고 곤명교회는 아닐 수 있고 성도가 빌라델비아이고 남경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서신이 지방적인 것과 같이 오늘은 지방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 천주교를 거절해야 하며 개신교도 떠나야 합니다. 소극적인 면으로 우리는 이 둘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빌라델비아입니까? 라오디게아입니까? 로마 천주교를 떠나는 것은 간단한 일이고 개신교를 떠나는 것도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편지 한 장을 써놓고 걸어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라델비아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뒷문도 통과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라오디게아에 대한 책망은 사대에 대한 것보다 더욱 강한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우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어디든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빌라델비아와 같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교파를 떠나 교회를 보았다면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표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듭난 형제가 있을 때 당신이 감히 그를 형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분명한 사람도 형제요, 분명치 못한 사람도 형제입니다. 그가 집안에 살고 있어도 내 형제요, 그가 길에 넘어져 시궁창에 빠져 있어도 내 형제인 것입니다. 그 형제가 천번만 번 잘못했어도 원망할 것은 내 아버지가 그를 낳았다는 것뿐입니다. 빌라델비아의 특징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가 분명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그의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 당신은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금년에 본 것을 작년에는 보지 못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도 우리가 금년에 본 것을 볼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주어 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큰 종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위치에 서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빌라델비아가 포함하는 형제를 다 포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전에 내가 곤명에 갔을 때 나는 어떤 회의의 형제와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 좋은 형제였습니다. 그가 나를 보며 말하기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상해에서 당신에게 한 문제를 물었는데 그때 당신은 내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일해 볼 수 없을까요? 나는 곧 말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하나의 어떤 회의에 있으나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같이 잘해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의 교회에 있습니다. 나는 그 안에 있고 바울도 그 안에 있고 베드로도 그 안에 있고 요한도 마르틴 루터, 요한 웨슬레, 허드슨 테일러 등등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당신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매우 커서 크든 작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는 다 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또 말했습니다. 형제여, 당신과 나 사이에 분별이 있다면 나는 한 교회를 세우고 당신은 두 교회를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은 다만 주님의 교회뿐이요 어떤 회는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면 나는 절대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여, 당신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형제의 사랑은 크지 못합니다. 그는 어떤 회 안의 교회를 중시하고 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알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이후에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형제의 사랑은 곧 우리가 모든 형제를 다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약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하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가 물속에 잠겼어도 거듭난 것이지만 그가 물속에 잠기지 않았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천번만 번 잘못해도 그것은 다 우리 아버지가 그를 낳은 탓일 뿐입니다. 주여, 이렇게 말함을 용서하소서. 다만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그와 같이 성경을 읽으며 그에게 네시와 빌립이 물에 들어가서 침례받은 것과 주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신 것을 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침례는 사람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이지 두 손가락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의 근거는 생명이요 침례가 아닙니다. 우리는 침례받는 것이 옳다고 믿지만 우리는 침례교회가 아닙니다. 교제의 근거는 피와 성령의 생명이지 지식과 심지어 성경의 지식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만일 그가 거듭났다면 그는 곧 형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곧 이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 외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 몇 가지 조건을 더 가하게 되면 그것이 곧 교파입니다. 만찬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처음 믿은 후 어떤 사람이 그를 데리고 한 곳에 갔습니다. 그는 확실한 간증을 했고 그가 형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만찬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두 번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대환난이 7년인가 아닌가, 들림받는 것이 부분적인가 전체적인가를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말입니다. 당신이 만일 이런 것을 묻는다면 근본이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와 같은 형제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교파요 형제 사랑의 간증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모든 사람이 다 형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이 나오는 것은 결국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옳으나 당신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떡은 옳고 그른 모든 형제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모든 형제를 다 사랑할 때 모든 형제들도 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당신이 알아야 합니다. 사대는 두아디라로부터 나와 주님의 뜻을 따랐지만 로마 천주교의 질시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와 같이 빌라델비아도 사대로부터 나올 때 교파는 당신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직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행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는 사대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교파를 사랑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교파를 유지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의 교파를 건축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게 사랑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알 것은 형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교파를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온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들 중에서 일부분의 형제만을 사랑하고 우리의 범위 안에 있는 형제만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분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을 짓는 사랑을 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을 짓는 사랑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절대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당을 짓는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됩니다. 당을 짓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당을 짓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고 사람의 비판을 받는 일이 있지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기는 자에 대해 일곱 차례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그것은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서머나에서 이기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면류관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버가모에서는 주님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반대하셨으므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절하는 자가 곧 이기는 자입니다. 두아디라에 와서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가 여전히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지키면 그가 곧 이기는 자라 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루터가 되어 일어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대에는 살아있는 몇 사람이 있으나 사대 자신에게는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흰옷을 입은 자가 곧 이기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에 기이한 것은 시련, 곧 환난이 있으나 주님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지키면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객관적인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주관적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이기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분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은 교회에 주신 것이므로 교회 가운데에는 이기는 자와 실패하는 자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별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의 계획과 표준이 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표준에 도달한 자는 이기는 자이고 하나님의 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그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기는 자를 특별한 뜻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억할 것은 이기는 자는 최저의 한도요, 이기는 자는 수평선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수평선에 도달하는 자입니다. 당신도 이 표준에 도달하면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이르지 못하고 수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곧 실패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매우 기쁘게 느껴지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두아디라로부터 1400여 년 동안에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4대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100여 년 지난 빌라델비아 시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빌라델비아 안에 넣으시어 우리로 빌라델비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거의 많은 사람들은 빌라델비아가 되려고 해도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교파 안에 이기는 자가 많이 있지만 그들이 빌라델비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안에도 이기는 자가 많이 있으나 그들은 라오디게아의 이기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의 전 역사 가운데 오늘의 이 기회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이 다시라는 글자를 주의하십시오. 다시는 이미 한 번 나온 역사가 있음을 말합니다. 형제들 가운데서 십중팔구는 나갔습니다. 주님의 여기에서의 약속은 내게 참 놀랍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다시 나간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래의 새 이름은 특별합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 내 하나님의 성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이름의 뜻은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합니다. 빌라델비아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의 이름은 곧 새 예루살렘으로서 바꿔 말하면 빌라델비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또 나의 새 이름이 있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얻으신 하나의 새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임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모든 교회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가 주님의 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빌라델비아가 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교회의 상태가 혼란한 이 시대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빌라델비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일곱 교회에 대해 주님께서 일곱 번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당신은 이 말씀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의 눈은 단지 이 일곱 교회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동서고금의 모든 교회를 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모든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시대에 느슨해진 상태가 오늘 빌라델비아에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서머나 시대는 지나갔으나 오늘도 그 상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상태가 한 교회의 몸에서도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특별한 상태는 지나간 한 단계의 상태일 뿐 아니라 그러한 상태가 일곱 교회 가운데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두 사람이 길을 가던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잠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 그의 친구는 말했습니다. 너 미쳤구나. 이 길에 차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니? 그러나 그는 길 옆에 벽에 가서 귀를 대고 그의 친구에게 와서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었지? 그는 말했습니다. 은행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돈 세는 소리만 들리고 음악가에게는 음악 소리만 들려. 나는 곤충학자이기 때문에 곤충 소리만 들리게 되는 거야.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땅히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가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당신에게 귀가 있다면 당연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바른 길을 주시어 걸어가게 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빌라델비아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